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피아노 좀 커버 좀 해줄래요? 눈 반사돼가지고 눈이 부시어서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네. 7절부터 13절을 우리 오랜만에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님들 7절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 다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히브리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만큼 풍성하게 소개해 주는 성경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성도 사이에 중보자 역할한다 그것을 과거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중간에 늘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심과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직접적인 그 대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역사 속에 해왔습니다. 이렇게 A와 B 사이에 C가 개입해서 중재를 만들고 화해를 만드는 일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물론 대제사장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그때에 의인을 간구했던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중재 역할을 했던 모습을 보고 가장 도드라진 중재 역할은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명을 주시죠. 그때 40일이 걸립니다. 그때 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반드시 그들을 멀찌감치 떼어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보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 둘이 그냥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죠. 모세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수여하는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더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모세가 죽어버렸나 보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더디 오매 이 백성들이 막 마음을 동요해서 아론에게 아론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그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며 난리법석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자, 그때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대단히 통한히 여기고 통분히 여겨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지상의 성막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지상 성막이 불완전했다. 온전한 성막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그림자였고 그것은 모형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침을 주었죠. 그 모형은 무엇의 모형이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늘 성전이 실체고 땅의 성전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죠. 그림자인 땅의 성소의 성막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대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실체이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게 8장 전반부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반부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회심한 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대체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까지 대체가 돼버렸다. 다시 말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진 선택된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성막처럼, 율법처럼. 물론 율법의 내용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로 통해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텐데 그 민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골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좀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고 출애굽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그 포괄적 언약이에요. 왜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은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아직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이라 하면서 그것이 흠이 있고 또 그것이 낡아지고 사라져가는 그 언약이라 할 때에는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그건 출애굽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한 율법 그 언약인데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까지.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했었을 때 맺은 언약과 다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세히 그 본문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앞서 바로 연결 구절인 6절,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얻으셨고, 그 다음 나오는 6절 하반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게 나오죠.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대조하냐면 옛 언약과 예수님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두 개를 비유하는데, 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서 뭘 대조했습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예수님이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언약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출애굽 언약은 7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필요 없는데, 둘째 언약이 나온 걸 보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흠이 있었다고요. 첫 언약은 흠이 있었어요. 13절에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새 언약과 또 대조해서 그럼 옛 언약은 어떤 거예요?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 이게 출애굽 언약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낡아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점점 필요 없게 되어져가는 이 옛 언약, 그 이유는 새 언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분명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흠이 있었는가? 애초에. 하나님은 흠 있는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는가? 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다 소용없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많이 좀 살펴봅시다.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바울과 너무 유사해서, 바울의 주장과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바울과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7장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예, 거기까지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바울이 7장, 로마 7장에서 이야기하는, 물론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자체는 대단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에는 흠이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죄의 어떤 부족하다든지 오염됐다든지 그런 의미에서의 흠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흠이 있으니 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죠. 그 안에는 우상 숭배 율법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도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도덕법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오늘날도 순종을 요구하는 거룩한 법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율법으로 죄 자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무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제사해야 하고 끊임없이 이 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들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대체됐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옛 언약이 갖는 목적, 그 기능, 율법이 갖는 목적과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시게요.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신약성경 306페이지 2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 그것이 죄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죄 아래로 가두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 자체로 그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다든지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든지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고 다만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역할.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무흠하지 않다, 흠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낡아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포인트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 율법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왜 그것이 의로 이끌어갈 수 없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악하고 그 인간이 불완전하고 그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를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으로는 그들이 죄를 깨닫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기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끊임없이 죄를 정죄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정죄하는 그 기능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출애굽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가슴을 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구약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데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대단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저자들이 많이 가져오는데, 신약 전체에서 가장 구약을 길게 인용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을 그 긴 구절을 자기의 성경이 기록하면서 본문에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당시에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어간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 전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은 너희들은 멸망한다. 남유다 율법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거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 나라로 회복시킬 거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수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남유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586년에 그들은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탑니다. 없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무너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롭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건데, 그 새 언약은 과거 모세를 통해서 맺은 출애굽의 언약과는 다른, 판이하게 다른 언약을 맺으실 거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이 언제 맺어집니까? 586년 후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이 예언은 5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을 지금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그 예언입니다. 새로이 이 맺을 언약은 이스라엘과 다시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우리 표를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간략하게 뭐 이것을 자세히 다루면 시간이 가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옛 언약은 출애굽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맺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기능을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그들을 의롭게 하고 살리는 생명을 줍니다. 옛 언약은 나누죠. 분열하고 결국 그 결과,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율법이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만큼 큰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 있는 새 언약이다. 세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읽었던 10장 10절 8장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본문 펴서서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새 언약은 과거 출애굽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돌판에 기록되죠. 돌판에. 그러니까 그 돌판을 보러 가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맺은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법조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버리는 그 율법, 새 언약. 네 번째 특징은 옛 언약은 하나님의 의의가 저기 있다라고 보여주며 따라와라, 가자 이렇게 이끄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면 새 언약은 너희는 의롭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다라고 스타팅 포인트가 의에서 출발합니다. 너무 다르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너무너무 다른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그들이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너희는 새 언약 백성이다 라는 선언 앞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하여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히 여기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시죠.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입니다. 3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쭉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3절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까지요. 아주 이 본문과의 주장을 이 같이 가는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조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집중을 해서 한 2, 3분 좀 집중해 보세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물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웠던 이 율법이 돌판에 기록됩니다.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지 못하고 또 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결국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켜서 죄를 해결해요. 대제사장의 힘을 얻어서 죄짓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또 가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또 가서 제사로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끝나지 않는 그 역사 속에 그들은 늘 자신들의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받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이 육신은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육신으로 유대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돌판에 기록했던 모세의 율법 언약들을 보고 그것들을 지켜가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어떤 면에서는 의미의 뉘앙스 차이가 폐하러 오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본인이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 육신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데려가는 그 자리까지 가버리시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다 이루셔버려요. 그런데 로마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죽어버리고 끝나면 율법이 승리한 건데 여전히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할 텐데 그 율법의 결국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시 하나님이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 과거 이제 율법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유는 새 언약 백성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이 육신대로 사는 자는 또다시 율법 앞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요구하는 내용들의 언약의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이나 어떤 수준으로 지켜내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켜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육신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을, 영혼을, 우리 바울의 말씀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바로 그 일에 해당된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이다.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유대에서 회심한 유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바로 그 너희가 어떤 존재냐면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셨고 이제 너희에게 있는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옛 언약 백성의 사람의 백성들과의 삶의 차원 다른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서 견뎌라. 그 언약을 붙들어라.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며 도우신다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들, 성경의 약속들, 계명들, 명령들을 그분이 도우시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십니다. 이것은 과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그 죄 문제 해결해보고 씨름했던 그들과 차원이 달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다. 왜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직분, 이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돌에 써서 죽게 하는 법도 영광스러운데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살게 하는 이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바울이 엄청난 격양된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새 언약의 마지막 포인트였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너희가 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과거의 언약에 붙들리려고 다시 회귀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로운 삶이다. 그것은 너희의 행위와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대로 펴고 계시는 로마서 8장 1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대상이 된 성도, 그들의 삶은 이제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이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그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 권세를, 부활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가 압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대체와 전환된 어떤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예수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이 가져온 압도적인 영광의 수혜자,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믿음이 뭐 때에 따라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바꿔 먹듯이 쉽게 대체 가능한 그럴 만큼의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영광스러운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전등과 햇빛을 비교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손전등이 비추면 그 길은 보입니다. 그리 가라고 안내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해입니다. 대낮처럼 우리는 어두워서 안 보여서 넘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밝기 비춰주시는 그분의 조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며 이 새 언약이 어떤 은혜에 기초한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단단히 가지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짓누르는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끄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고 일들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 옛 언약의 백성과 다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육신에 속하게 되고 육신으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배교한 이스라엘 과거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앞에 믿음으로 거절과 믿음으로의 승리와 영광으로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작은 한 줌의 소금이 되고 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